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굶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어둠이 내리기까지 들판에서 일을 합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이 작물들을 가꿀 때에 거기에서 소출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땡볕에 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몸이 다 젖고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 땀의 결과로 자신이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이 현대 직장인들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장래의 자신의 삶에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의 장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떡을 얻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찾아가고 벳세다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떡을 먹기 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떡을 기대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방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매주일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또 그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이 가르쳐준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참된 영혼의 만족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월절에 어떤 이적을 경험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의 조상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살게 해주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기들의 영혼 안에 안전함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아득한 일이었고 그들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는 주권정통과 무기력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방황하는 영혼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일에서 양식을 얻지만 그러나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 근근히 살아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귀뚱으로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는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반복해서 해주십니까? 그들이 이것을 듣고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 이해 못하면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인생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누릴 가장 복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그 살을 먹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50절과 51절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것을 먹을 때에 영생하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한편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하고 한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에 의미하는 바를 두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나뉘면서 논쟁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고 하면서 서로 논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투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5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시면 무리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에는 구원을 위한 속죄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속죄의 원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먹는다는 말이라고 누가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일지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이 예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그와 같은 교훈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져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6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서 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한창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어린 양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무교병을 만들기 위하여서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습니다. 이 유월절에 그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날들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되 그 가족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사와 삶아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있는 행사였고 그 의미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을 잡고 그것을 먹은 자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앉는 자들과 애굽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임하여서 모든 장자를 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침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이 속죄의 어린 양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이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할 때에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이 실제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그 길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살과 피는 대속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 되어서 어떠한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귀로는 듣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그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참된 만족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5절과 5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6절과 55절과 56절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만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5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dwelling인데 거기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에 살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 때 우리는 거기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안전,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안전을 누립니까? 우리에게 집이 있어야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혁이가 오늘 교회를 나갔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가라앉았어. 집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 집이 없으면 교회에서 살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하고 몇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심히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이 안전한 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이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집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산 밑에 있는 낡은 집에서 살지 않고 이 바깥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려고 합니까? 이 아파트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때 사람들은 마음에 안전을 누리고 거기가 편안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움막과 같은 집에 거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안전의 욕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좋은 집에 거한다고 거기서 완전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그 좋은 집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은데 거기에서 매일 살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집이 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전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에 거주하는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맨션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할 집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5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완전한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혁이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냉장고를 여는 일이에요. 뭐 먹을 것이 없나? 그죠? 왜냐하면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집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면 배가 고파서 그 집도 불만스러워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따뜻한 그 집이 정말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또 그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와 교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지고 슬퍼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음료를 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그할 초소가 되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참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전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하고 경험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5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일용할 양식에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영생의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참 멋있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나아가는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고 나는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살 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훈이고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생각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약속을 얻었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이 양식에 비유해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유리의 육체가 사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이와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루 저녁에 만나를 잔뜩 내려주셔서 그것을 자기들의 장막에 쌓아놓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자기 원하는 때 먹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자기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분량만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배가 고프구나. 점심을 먹어야겠다. 저녁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의 이 생리적인 작용을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순간순간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를 먹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가 곧 자기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자라야,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자라야 그가 진실로 이와 같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영적인 생기와 활력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다 보시면 이번 주에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가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자였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자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자기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찬에 있는, 성찬 예식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의 살과 피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 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영적인 안전과 만족과 생명력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장차 성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항상 기억하도록 이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를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생명과 안전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